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부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족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소개되는 족보에는 전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대 속에서 사실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실제하는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뜻으로 풀어내면 거룩한 경전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흠결이 있어서도 안 되고 완전하기도 하고 또 순전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외시켜야 하고 또 제외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가리거나 숨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세상이 하는 방식이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또 배제되어야 할 이방인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유대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고 또 그렇기에 심판받아 멸망을 당해야 될 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었는가 하면 정결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밖을 나가서 외부에서 어떤 일들을 다 본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것은 청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외부에 나갔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부지불식간에 이방인과의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한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조처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회에서 출교를 의논할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의 선교 전초 기지로 삼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주님의 성찬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도 되고 또 한때는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인 당신이 이러한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리게 되면 복음으로 인하여 참 자유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나뉠 것 없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귀한 은혜의 내용들이 되고 또 이 일들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볼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숨기고 가려야 할 어떤 부분에서는 죄라고 할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상의 인식에 달려있지 않다,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의 역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의 내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이 후사를 만들어낼 만한 어떤 기능이나 작용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이루어내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또 다윗의 아들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의로움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에게 왕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왕권 안에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안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깨달아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 없기에 내가 구주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구주 앞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영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성령이 하게 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신 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애에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귀한 역사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돌아보게 합니다. 귀한 역사의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생애는 그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구원의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삶을 살아낼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책임 있는 자리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택함 받은 자로 살리라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는 올해 부활절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요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결과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세움을 받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은혜의 방편 안으로 부르시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참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찬양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